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전에 정초만 1945년 이 정초만 해도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회에서 취직해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지 대하소설을 쓴 박경리 소설가는 1945년도에 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편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선을 보고 왔는데 그 뒤에 누가 이 마당에 이제 편지를 던져놓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큰 화근이 될까봐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편지가 얼마나 이 연애질 그리고 이 혼사를 막는 지경까지 가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편지 때문에 그 내용과 상관없이 결혼을 한 이런 사람들이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맞선을 보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신랑을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 될 사람은 이 자초지정을 이제 얘기해서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났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올무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화가 장욱진 화가였다고 합니다. 대개 남학생들은 글을 써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거나 또 위문 편지를 쓰거나 혹은 문예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글을 쓰는 뭐 그 정도였지 대개 학생들은 글을 쓰는 것을 요즘은 뭐 논술이 있어서 글을 쓴다고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글을 쓰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군에 갔는데 하루 걸러서 한 통씩 연애 편지가 왔습니다. 그때 저도 막 답장을 쓰는데 그때 처음으로 폭발적인 어떤 글쓰기를 한 것이죠. 얼마나 비약이 심한지 나만 알고 있는 논리로 편지를 쓰는데 거의 암호해독 수준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편지를 한 30년 넘게 간직해오다가 이사 오면서 다 처분해버렸어요. 아내한테 물어가지고 이거 버려도 되냐 하니까 버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라도 남겨두었으면 조금 이 그리움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달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처분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뭐 1945년도쯤에 이 편지가 막 결혼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심각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내온 편지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만큼 우리 정체성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면서도 차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이 문제는 이 교회의 존폐 위기를 위협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사제의 은총이고 강력한 연합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무서운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 같은 이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를 이 서신서, 성경에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긴 이 교회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다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아주 직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 내용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아픈 부분을 치료하려면 수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아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 말씀이 있었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교회가 이 위기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이미 파벌로 이 분쟁이 이미 일어났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아이러니하게 분쟁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불화는 뱀이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하와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시고 딱 하나만 금하셨는데 이 그것을 이용해서 뱀은 이 하와를 유혹하는 바람에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와가 보기 좋게 넘어간 것이죠.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이 자기 제사가 거부당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돌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제사 드리고 난 후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아벨에게는 기쁨이 있고 가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예배 드리고 나서 막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분쟁은 사탄이 시험을 틈탄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화해하는 곳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다툼과 분열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린 교회였고 또 똑똑하고 말 잘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이쪽에서 이런 소리 내고 저쪽에서 저런 소리 내고 뭐 여기저기서 막 질세라 막 이야기를 내다 보니까 점점 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교회 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치 풍선이 부풀려져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찌 난이었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어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 어찌 바울 내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또 함께 다시 산 자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허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좋고 아볼로가 똑똑하고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어떻게 그들이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에 통일된 것을 지금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전부 쇠하여야 하고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구제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오직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함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일단 직시해야 되고 그 도전이 왔을 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한 해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이렇게 다른 말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질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데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냥 소극적으로 합하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연합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교회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국회가 하나 되는 거 어렵습니다. 이 국민이 지속적으로 하나 되는 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연합은 지속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BTS가 지속적으로 하나 되는 것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너지를 다 쏟아서 더 이상 쏟아낼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연합할 이유가 없어서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잘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면 점점 변화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같은 말을 같은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회자가 부지런히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해 설교는 성경 한 권을 딱 택해서 저자의 의도를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 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게 중간중간에 막 함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막 지루하지 않게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인간의 소리를 안 낼 수 있습니까? 이 강해 설교를 하면 상당히 인간의 소리를 줄일 수 있음. 자기 자신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성경 본문 말씀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상을 이야기할 틈이 없음. 성경을 강해하고 해석하는데 너무나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서는 강해 설교를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들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으라고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 강해 설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딴지를, 딴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전체에 대한 이 계획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면 누가 강해 설교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엄청난 사탄의 시험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가 막 딴지를 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일 새벽 기도 중이라고 이제 마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보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질구레한 잡음들이 다 묻히면서 교회가 조용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강의 설교 지금 뭐 반도 안 했는데 여기서 방해해서 중단되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사야 선지서 지금 다 안 했거든요. 안 끝났거든요. 지금 동부교회는 두 번째 강해 설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막 다 끝내지 못하겠지만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그 어떤 문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말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강해 설교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을 방해하는 인간의 소리는 그 어떤 것도 이 강해 설교 계획보다 더 대단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 이 말씀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이 바보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바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 청년회를 맡아서 보니까 평회원일 때는 잘 몰랐는데 이 회장이 되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회장의 자리는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회장의 자리는 말하는 자리라기보다도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자리, 바보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해야 똑똑해 보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막 바보 같죠.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 중요한 미덕은 침묵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모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한 따르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바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바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일체 자기 말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막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완전히 바보죠. 무려 120년 동안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변변하게 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늙어서 75세가 되어서 그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모든 것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출발 모험을 합니까? 바보죠.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그런 천치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 주제 여주인 보디발 아내 유혹에 사실 적당히 타협하면 그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보지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내가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서 막 옷 자꾸 늘어지는 거 벗어 던지고 도망쳤죠. 모세는 어떠합니까? 바보 중에 바보죠.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후에 왕이 될 텐데 그는 자기 동족을 택하고 애굽의 많은 부하보다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부자 청년은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보가 되기 싫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똑똑하단 말을 듣습니다. 가난하면 바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취미활동으로 동호회 뭐 이런 것을 하나 되죠. 혈연, 학연, 지연 지금은 더 다양해지는 어떤 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막 팬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타가 한번 이렇게 실수하면 팬들이 실망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고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막 강의 설교로 막 하나 되고 내가 바보가 돼서 하나가 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연합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가 헛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거푸 후 자기가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하기까지 하고 있고 이 바울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했고 자신은 이 딱 사람을 이제 그리스보, 가이오, 또 스데바나 집 외 사람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애써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이죠. 성도들이 시험 듣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지도자의 자리가 아주 위험한 자리고 정말 미끄러운 자리고 너무 쉽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합하려면 무엇보다 복음이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시며 전하게 하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자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막 닦고 향유 옥합을 깨서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파하라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 부은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 십자가를 전하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죽고 30년 이상이 흐른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눈앞에 밝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밝힌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는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것. 흐릿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된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짓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굽히지 않고 막 밀어붙이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또 얼마나 교회 부흥을 이것이 꺼뜨리는 일인지 생각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이 혈연, 지연, 학연 이것보다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지고 파당을 짓는 것은 우리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고 이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막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강도 한편 강도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예배 때마다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흐릿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이 제자 요한을 이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요한이 자기 집에 그냥 어머니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혈육보다 신앙이 더 우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세 번의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잔,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밝히 보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의 말을 듣거나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교회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부교회에 이렇게 강해 설교를 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체의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따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 말씀만 따라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